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제9차 미얀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갖고 양자 현안과 한반도 지역,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한 외교차관 회담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전략 대화가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날 전략 대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 대화와 관여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해 미한 간 각급에서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미한 정상회담 합의대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전략 대화뒤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의 대화를 제안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어제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를 중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불법 공작을 벌인 중국인 두 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들이 현직 검사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을 떠나 국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비밀리에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을 위해 송환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협박하는 여우사냥에 관여한 혐의로 모두 9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미국으로 데려와 설득하거나 성인이 된 딸을 추행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탈주범과 탈취 재산을 수복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비방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번 기소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모테기도 스미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양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도쿄에서의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차관 협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이날 통화에서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대의 대규모 체포 및 구금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논의했으며 쿠바 정권이 이 중요한 순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IT의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니얼 푸트 전 잠비아 대사를 IT 특사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트 특사는 IT인들과 국제 파트너들과 관여해 IT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선을 치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IT 주재 미국 대사와 협력해 미국의 외교를 이끌고 미국에서 IT에 파견된 연방정부 요원들의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콜롬비아 용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의 군사훈련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훈련과 암살 사건과의 연관성은 추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 암살 용의자 가운데 콜롬비아 군 출신 7명이 미 군사훈련을 받았다며 이 중 일부는 국무부가, 일부는 국방부가 자금을 제공한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서방구에서 오는 수천 명의 인원에 대해 기본적인 군사훈련과 지도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군인들 역시 그 일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로셰 올란스키 CDC 국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경험으로 봤을 때 델타 변이는 내가 아는 가장 전염이 강한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말했습니다. 올란스키 국장은 또 델타 변이는 기존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공격적이고 전염력도 훨씬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올란스키 국장은 앞서 지난 20일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감염 사례의 83% 이상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는 7월 첫 주에 50%에 비해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7,600여 명에 달합니다. 한편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매체는 어제 이스라엘 보건부를 인용해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39%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며칠 전 뉴욕 맨하튼의 뿌연 연기에 갇혔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의 한반도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태양도 뿌옇게 보이게 했던 이 연기로 뉴욕의 대기실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의 9배가 넘는 170을 기록했고요. 환경당국은 시민들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리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피츠버그 등 동부적 일대에도 영향을 끼친 이날의 미세먼지 연기. 4,300km 넘는 거리에 오리건주 등 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최근 서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대기가 이동을 하면서 연기가 사라지거나 옅어지는데 이날은 뉴욕까지도 상당한 두께의 연기가 도착했던 겁니다. 미 전국 합동화재센터에 따르면 23일 현재 13개 주에서 80건 가까운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서북부 워싱턴과 몬태나, 와이오밍주 등의 산불로 5,800여 제곱킬로미터가 불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가뭄으로 인한 자연 발생적인 화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이 화재 상황을 더 심각하게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기후 조건이 앞으로도 대형 산불을 일으키고 그 피해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고고도 방어망입니다.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란과 중동의 역학관계 또 40년간 반목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관계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8월에 취임을 앞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4일 토요일 북한은 또 기온이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해도 해주와 양강도 김영권, 삼지연 지역 오후 한때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김영권입니다. 14도, 평양은 25도, 해주는 26도에서 아침이 시작되고요. 낮에는 장진, 김영권, 선동, 삼지연은 29도, 나머지 동쪽 지역은 30도 이상, 서쪽 대부분은 34도, 개성, 내륙인 양덕, 자강도 중강, 구성, 희천 35도로 매우 뜨거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 이어집니다. 동해상 앞바다 조금 맑겠고 먼바다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탄압했다는 이유로 쿠바 관리와 정부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쿠바인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평화롭게 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전투병력이 철수할 것이라고 이라크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에 있는 숲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쿠바 제재 소식부터 볼까요?
네, 미국 재무부가 알바로 라페스 미에라 쿠바 국방부 장관과 쿠바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제재 대상에는 어떤 조처가 적용이 됩니까?
네, 이번 제재는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근거했는데요. 이 법은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한 인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요. 미국 입국을 제한하며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네, 지금 제재 대상에 미에라 장관 또 쿠바 특수부대가 올랐는데 왜 제재 대상이 된 겁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미에라 장관과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가 신체적 폭력과 위협 등을 포함해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 관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쿠바 보안병력의 행위는 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열망과 필요를 충족하는데 주저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최근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 수도 아바나를 포함해서 쿠바 내 몇몇 지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번 시위가 지난 몇십 년 새에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네.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유는요?
네. 시위대에는 경제난과 자유 제한 그리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부실 대처에 항의했습니다.
네, 경제적 어려움이나 코로나 대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구호도 등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위대가 자유를 원한다, 더는 두렵지 않다, 또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자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쿠바 정부는 이 시위에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안 병력을 투입을 해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위대가 또 현장을 인터넷에서 중계하자 쿠바 정부가 한때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가 이렇게 반정부 시위를 강하게 진압한 것을 비난했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 쿠바를 제재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한 이 대규모 체포와 수치스러운 재판을 비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쿠바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 쿠바에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제재는 이제 시작이다라면서 미국 정부는 쿠바 사람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을 계속 제재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이번 시위를 계기로 쿠바 사람들을 도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이 쿠바 사람들에게 미국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을 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쿠바계 미국인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송금 체계를 정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라크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전투 병력이 철군할 것이라는 언급 또 나왔네요.
네, 파우드 후세인 이라크 외무부 장관이 최근 BOA와의 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후세인 장관은 미군 전투 병력이 이라크에서 떠나기로 미국과 이라크가 오늘 합의하고 곧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라크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게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스타파 알카디히미 이라크 총리가 26일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두 정상이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이 자국 총리 방문에 앞서서 미국에 왔는데요. 오늘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서 양국 현안을 논의 했습니다.
네, 자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의 전투 병력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철수를 합니까?
네, 올해 말까지 철수하는 걸로 당초 알려졌는데요. 이 후세인 장관은 이 철군 방법과 시기는 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병력 안정 관련 문제를 포함해서 양측이 합의하는 시간표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라크에 미군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네, 알려지기로는 대략 한 2,5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군이 한때 이라크 주둔한 미군 전투병력을 모두 철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1년이었죠. 당시 전투병력을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라크와 시리아 안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가 세력은 확장하자 IS 격퇴를 위해서 다시 전투병력을 이라크에 보냈습니다.
네, 자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전투병력을 모두 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제는 이라크 군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립할 준비가 돼 있어서 이 미군 전투 병력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이 모든 미군 병력이 이라크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이라크가 지난 4월에 이 미군 전투 병력의 재배치를 승인하면서 이 남는 병력의 임무를 훈련과 자문 역할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하고 기능을 바꿔서 미군을 이라크에 계속 주둔시킨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BOA에 이라크가 이 지원이나 훈련, 군수, 정보 공유 그리고 기타 안보 협력을 계속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사실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내보내라 이런 압력을 계속 받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친이란 성향을 띠는 이 많은 정파가 그간 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정부 측에 요구해봤습니다.
예. 뭐 그런가 하면은 친이란 민병대들도 미군이나 뭐 이라크 정부군 자주 공격하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친이란 민병대들이 이 드론, 즉 무인기나 로켓을 쏴서 미군이나 이라크 내 미국 관련 시설 등을 공격했었습니다.
네, 이런 공격에 미군은 또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이 미군이 바이든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이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군이 정밀 타격한 시설물은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이라크에 있는 미국인과 시설들을 공격하는 데 썼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은 BOA에 누가 공격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라크 정부가 이걸 비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공격은 중단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에 위험하다라면서 이 문제를 미국 정부가 논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에 있는 숲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국제 연구진이 최근 학술지인 이 자연 지속성에 발표한 논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연구 결과 이 동남아시아 산악지대에 있는 숲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동남아시아는 아주 넓은 범위에 열대림 지대가 존재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 산악지대 열대림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숲이 얼마나 없어진 겁니까?
네, 지난 2001년부터 2019년 사이에 20년 동안 약 6천만 헥타르가 없어졌으니까요. 매년 평균하면 약 300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이 가운데 그 산악지역의 비중은 얼마나 되고요?
네, 사라진 숲 가운데 약 31%가 산악지역 숲이었는데요. 주로 북부 라오스와 미얀마 북동부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칼리만탄 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숲이 사라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년에 처음 10년 동안엔 매년 평균 200만 헥타르가 없어지다가 다음 10년간은 매년 400만 헥타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그 10년간, 지난 10년간 정말 빠르게 숲이 없어졌네요.
맞습니다. 태국 마이주 대학 소속 지리학자인 앨런 지글러 교수는 이제 놀라운 사실이 숲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산악지대에 있는 숲은 저지대에 있는 숲보다 좀 접근하기 힘드니까 잘 보존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네, 원래는 그런데요. 이 경작이 가능한 저지대가 점점 제한되면서 산악지대에 위치한 숲들도 인간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이 벌목한 나무 가운데 약 24% 정도가 산악지대 나무였는데요. 2019년에 와서는 이 비율이 42%가 됐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불법 벌목이 숲이 대량으로 사라지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숲이 인간 생활에 정말 중요한 재료인 원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기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이 숲이 특히나 이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서 그렇습니다.
탄소가 바로 기후변화를 불러오는 온실가스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이 이런 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논문을 낸 이 국제연구진은 특히나 고도가 높거나 아니면 경사도가 심한 곳에 있는 숲이 저지대에 있는 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산악지대 숲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이렇게 숲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나 공공의 관심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짧게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도쿄 올림픽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선수단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저녁 8시부터 도쿄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개막식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2020 도쿄 올림픽은 오는 8월 8일에 끝납니다.
예, 선수단 입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몇 명의 선수가 참가를 한 겁니까?
네, 난민팀까지 포함해서 205개 나라에서 약 11,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이 모두 33개인데요. 이 가운데 5개 종목이 신규 종목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러시아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하원의 특별위원회가 공화당 참여 없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총기 불법 거래 기동타격대 구성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위험성을 미국의 최고 보건당국자가 경고를 했네요.
네, 이 델타 변이는 나의 20년 경력 중에 우리가 봐왔던 가장 전염력이 강한 호흡기 바이러스의 하나라고 러시아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밝혔습니다.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또한 델타 변이는 앞서 전파된 질환들보다 공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바이러스는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감염시킬 취약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 종류도 여러 개인데 우선 델타 변이가 뭔지 짚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갖가지 변종, 변이가 생겼는데요. 이 변이들은 대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해서 위험 요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치명률이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베타 변이, 그리고 인도에서 처음 나온 델타 변이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세계보건기구가 그리스어 문자로 이름을 정한 건데요. 그중에서도 이 델타 변이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세계 곳곳에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미국의 확진 건수의 약 83%를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걸로 CDC 자료에 나타났는데요.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달 초 7월 3일 주간에는 이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였습니다.
네, 83%라면 최근에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 가운데 8명이 바로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본격화한 뒤에 확진 건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최근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는 것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 증가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일주일 사이 약 70%나 늘었습니다.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이 2만 6,300여 건으로 23일 오전 현재 CDC 집계에 나타났는데요. 한 주 전만 해도 1만 5,500여 건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1만 건 이상 증가를 한 건데요. 또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지난달 20일 하루 확진이 9,800여 건이었는데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두 배 이상으로 된 겁니다.
네. 자, 월렌스키 CDC 국장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죠. 델타 변이에 관한 경고 말고 또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우리 미국은 지금 이번 팬데믹에서 또 다른 결정적 순간에 있다고 월렌스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확진 건수가 다시 늘고 일부 의료시설에서 수용 한계에 다다르는 곳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미국이 한 나라로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 나라로 뭉치는 방법 뭐라고 합니까?
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겁니다.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이 델타 변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월렌스키 국장은 말했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확진자가 늘어나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률 어떻게 됩니까?
네, 한 차례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18세 이상 인구의 68.6%입니다. 23일 오전 현재 CDC 통계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수치를 70%까지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을 그 시한으로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주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백신 물량은 충분하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감을 가진 공화당 지지층이나 이 백신의 효능을 불신하는 일부 집단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델타 변이가 20년 만에 본 가장 강력한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CDC 국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면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고 이 비백 머시 의무총감이 지난 18일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주요 백신 개발사인 파이자 측도 우리 백신은 기존 바이러스뿐 아니라 델타 변이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이자 제품같이 두 번 접종받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델타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가 95%에 달한 것으로 최근 유력 학술지 네이처 게재 논문에 명시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의회로 가보겠습니다. 하원에서 꾸린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이 순탄하지가 않다고요?
네, 지난 1월 발생한 이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원이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파행 운영될 전망입니다. 위원 인선에 관해 공화당이 반발하면서 보이콧 참가 거부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러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없이 청문회 개최를 비롯한 특위 활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 위원 인선에서 갈등이 생긴 건데 이유가 뭡니까?
네, 특위 전체 위원 13명 중에 공화당 몫이 5명인데요. 그중에 2명에 대해서 펠러시 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하이오 출신 짐 조던 의원과 인디애나 출신 짐 뱅크스 의원인데요. 조사의 진실성과 특위가 행할 조치 등을 고려해서 두 의원들을 거부해야만 했다고 펠러시 의장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1월 6일 벌어진 사태의 전대미문적 성격 때문에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1월 6일에 벌어진 사태,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발표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시위대가 습격하면서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경찰관을 비롯한 5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사건 직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두 번째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요. 최종 기각됐습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이 이번에 인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했죠. 무슨 뜻입니까?
네.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상관없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원 운영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개별위원회에 대한 거부권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각 정당에서 인선한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는 게 관례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펠로시 의장이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이 이례적으로 이 해당 두 명을 거부한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배경을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뱅스 의원과 조던 의원이 하원에서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라는 점에 정가해서 주목하는데요. 뱅스 의원은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국경 지대를 방문할 때 수행한 사람입니다. 또 조던 의원은 법사위원회 소속인데요. 탄핵 정국이 벌어졌을 당시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정치인입니다.
네, 공화당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위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의장이 결정을 번복해서 공화당 목 의원 5명을 모두 넣지 않으면 특위 활동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단독으로 별도 조사 활동을 벌이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의사당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 펠로시 의장의 책임도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5명 외에 특위에 들어간 나머지 8명은 민주당 몫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았던 이 제이미 레스킨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미 해군장교 출신 여성 정치인인 일레인 러리아 의원이 포함됐는데요. 이례적으로 공화당 중진 의원인 리지 체니 의원이 그 민주당 목 8명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이 체니 의원은 올해 초 하원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에 찬성 투표했던 공화당 의원 10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 뒤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직에 불신임을 받아서 물러났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불참해도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게 특위 측의 입장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을 맡은 베니 톰슨 의원은 지역적인 문제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조만간 주요 증인들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회 차원의 진상 노력, 조사 노력과는 또 별도로 사법당국에서는 의회 습격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법 처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중범으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9일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 본회의장에 진입했던 플로리다 출신 38살 남성 폴 엘러드 호킨스 씨가 징역 8개월과 함께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재판부는 의사당 습격 사건이 민주공화 양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헌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 중인 현장을 공격한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던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불법 총기 거래를 단속하는 새로운 기관이 출범했네요.
네, 최근 총기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총기 밀매 기동 타격대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5개 대도시에서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22일 시카고 경찰청을 직접 찾아서 기동타격대 출범을 알렸습니다.
네. 자, 총기 밀매 기동타격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주요 목적은 불법적인 총기 거래를 막는 거고요. 이 총기가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도록 하는 사람을 기소하는 역할들을 돕게 됩니다. 또 기동타격대는 특히 총기 습득이 비교적 쉬운 지역에서 총기 소지법이 엄격한 지역으로 이 총포류가 이동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와 관련된 사건들도 수사합니다. 이 법무부는 이를 위해서 미국 전역의 검찰과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그리고 지역 정부들 간에 사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총기 밀매를 단속하는 기동대라는 것이 출범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에 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방 정부와 지역 당국이 함께 이 일에 맞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총기 거래를 뿌리뽑는 데 집중하는 게 활동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불법 총포류 거래상과 지역 간 총기 이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설명하면서 5개 대도시권에서 총기 밀매 기동 타격대를 출범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죠.
네,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들어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도시권에서 살인사건이 30%, 또 총기를 사용한 공격행위는 8%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 특히 살인사건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기동타격대가 출범한 5개 도시들, 이 총기 범죄가 다 크게 늘어난 도시인가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이 법무부는 기동타격대가 총기 불법 거래 망을 수사하고 또 불법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을 기소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총기 범죄 급증 지역으로 요원을 파견하던 기존 정책과는 좀 다른 활동을 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기 밀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강력 범죄를 줄이는 결과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가 수백 또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온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으로 기동타격대 활동을 통해 범죄 현장에서 쓰인 화기의 불법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당국과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최악의 총기 밀매 경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사법 관할 지역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총기 밀매와 관련해서 연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지역 사법 당국들과 협력에 나선 게 이번 이 출범의 동기인데요. 이 법무부는 기동타격대 출범으로 연방정부와 지역 간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표준화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총기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요?
네, 앞으로 외출이 좀 자유로워지고 군중이 모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 대형 총기 범죄 위험성도 커지는 추세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도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의회가 총기 규제 입법을 진행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용량 탄창의 소유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과 총기 거래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총기 소유 권리의 자유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중국의 단도미사일 위협에 타이완이 미군과 공동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타이완 연합 방공 교류를 지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고고도 방어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고고도 방어망은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10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고고도 방어는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합니다.
Under the agreement, 10 U.S. interceptor missiles will be placed in Poland. The deployment is part of a broader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ncludes a guidance radar in the Czech Republic.
고고도 방어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지상에 피해를 덜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된 경우 고고도 방어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면 저고도 요격은 요격된 미사일의 잔해가 떨어져 지상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고고도 방어는 요격 기회를 여러 번 줄 수 있습니다. 고고도 방어가 실패해도 다음 저고도에서 다시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고도 방어에서는 요격이 실패하면 다시 요격을 시도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The Pentagon is sending its advance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system seen here in a test in 2009 to Guam in the latest signal.
이런 고고도 방어망으로는 미국의 사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LO-3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사드는 날아오는 적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 체제입니다. 사드 포대에 설치된 레이더에는 2만 5천 개의 전파 송수신 장치가 달려 전방 120도 각도에서 최대 800km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을 추격하다가 고도 40에서 150km에 접근했을 때 이를 요격합니다. 사드는 미국의 한국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사드로 고고도 방어에 실패할 경우 패트리엇 미사일로 고도 40km 이하에서 2차 요격을 시도합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이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두 번의 요격 기회를 얻는 겁니다.
LO-3 interceptors are designed to fly beyond the Earth's atmosphere, where their warheads detach to become so-called kill vehicles that track, follow, and hit fast-moving targets.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가는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요격 고도가 외기권인 LO3 방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O3은 10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공격에도 연이어 요격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한편 러시아도 S-400 등 고고도 방어 능력을 갖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고고도 방어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이란이 지난주 농도 90%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면서 핵합의 복원 협상에 나서고 있는 서방 세계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90%의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란과 중동의 역학관계, 또 40년간 반목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중동의 이단아, 이란.
이란은 중동, 엄밀히 말해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아시아의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으로는 터키, 이라크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히 중동 국가로 알고 있는 나라들과 이웃하고 있는 데다가 생김새도 얼핏 비슷하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같다 보니까 종종 이란도 아랍 국가로 취급되지만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20여 개 아랍 국가들과는 우선 민족부터 다릅니다. 이란은 고대 문명의 한 지류인 페르시아인의 후예인 반면에 아랍인들은 오랫동안 사막에서 유목 생활하던 민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문자나 언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아랍권 국가들은 아랍어를 사용하는데요. 두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처럼 어순 등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이란과 아랍권 국가들은 크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 두 종파가 오랜 세월 대립과 반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랍권 국가들은 대부분 수니파고요. 이란은 이슬람의 약 15%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이런 역사적, 종교적 배경 때문에 이란은 종종 중동의 이단아로 불립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폐기, 이슬람 혁명.
이란은 40여 년 전만 해도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친서방 국가의 하나였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거리를 활보할 만큼 자유로운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팔레비 왕조의 사치와 빈부 격차, 지나친 서구화에 대한 불만과 함께 팔레비 왕조의 친미 노선을 비판하는 국민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근본주의 성직자인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른바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면서 미국과 이란은 갈등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신병 치료차 미국 입국을 요구한 팔레비 국왕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이란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그해 11월 과격한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To the Iranian demonstrators who set fire to it, this was a symbol of victory. Several hundred young.
시위대는 당시 대사관 직원 등 미국인 52명을 무려 444일 동안 억류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나라는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요. 지금까지 양국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행정부와 이란 관계.
미국과 이란 관계에 결정적으로 금이 간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에 발생했는데요.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미국 내 모든 이란인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이란 콘트라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란과 연계된 테러 집단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적성국인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이익을 니카라과 반군 세력인 콘트라에 제공했다는 스캔들인데요. 이로 인해서 레이건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더욱 확대해서 석유 등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이란을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하는데요. 하지만 바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 미국과 이란 관계는 다소 개선 조짐을 보입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 이란 핵협상에 나섰는데요. 결국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의 이란 핵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란 핵합의.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이란 관계는 다시 급속하게 경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합의는 최악의 거래이자 재앙이라면서 당선되면 핵합의에서 탈퇴할 거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란이 핵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데다가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영내 긴장을 도발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결국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에서 전격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합니다. 이란은 이에 반발해서 합의 사항을 단계별로 축소하면서 이란 핵합의는 사상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란 핵합의 체결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통해 영내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이란 핵합의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I was part of that deal to get the nuclear agreement with Iran. Gather the rest of the world.
다만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유럽의 중재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란 대선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 에브라함 라이시 후보가 당선되면서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란의 최고 결정권자는 라이시 당선인이 아니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라면서 바뀐 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란 핵합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당선인은 1960년 이란 제2의 도시이자 시아파 최고 성지의 하나인 마슈하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라이시 당선인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15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성직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혁명 시위가 발발했는데요. 라이시 당선인은 당시 학생 신분으로 이 시위에 가담했고요. 시아파 지도부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후 그는 훗날 대통령과 이란 최고 지도자가 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로부터 훈련을 받는 한편 사법부에서 활동하면서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불과 25살 때 테헤란 검찰청 차장 검사직에 오른 그는 검사장과 검찰총장 등을 거쳐서 2019년 이란 사법부 수장이 됐습니다. 라이시 당선인은 특히 1988년 설치된 특별법정 소속 판사 4명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이 특별법정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 후에 사형을 집행해서 이른바 죽음의 위원회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비밀법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됐는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적어도 5,000명 이상 처형됐으며 알려지지 않은 곳에 집단 매장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다른 이란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라이시 당선인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독실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로서 늘 검은 옷과 검은 터번을 두르고 다니는 그는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하마드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이란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으로서 일각에서는 하메네이 사후 가장 유력한 후계자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초강경 보수 성향인 라이시 당선인의 등장으로 향후 이란 정국과 국제 정세 판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이란 관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VOA의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쿵푸 팬더 3를 통해서 한번 표현 배워볼게요. 어린 시절 헤어졌던 친아버지와 재회한 쿵푸 팬더 4는 아버지와 함께 팬더 마을로 가서 다른 팬더들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 여유도 잠시 새로운 악당 카이의 등장으로 4는 예상치 못했던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오늘 배울 표현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Paul, you must take the next step on your journey. Incredible power awaits you.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보통 justice is served. Justice has been done.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뜻은 proper punishment is given. 즉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준다. 즉 정의가 실현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하면 정의가 곧 실현될 거야. 정의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라는 뜻이겠죠. 새로운 악당의 등장으로 포는 이제 덤벙거리고 놀고 먹는 게 행복인 팬더 친구들에게 쿵푸를 가르쳐야 합니다. 포는 새로운 임무를 앞두고 각오를 다지는데요.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오늘의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Paul, you must take the next step on your journey. Incredible power awaits you.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오늘은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